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게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멘. 우리 지난 5주 동안 구약의 예배에 대하여서 제사에 대하여서 쭉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입다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또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 그 실수와 그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결과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째주 저는 이 창세기 4장 주어진 본문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하면서 거의 두 달여 가까운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이 예배에 대한 그 큰 주제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할까 합니다. 이 본문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에 대하여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의미에 대하여서 또 잘못 이해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의미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큰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첫 번째의 아주 패륜적인 범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습 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주요한 성품에 대하여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뱀의 유혹으로 인한 불순종,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었고 또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주로 인하여서 영 못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인 그리고 아벨 이렇게 나왔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2절의 말씀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쭉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들은 각자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직업, 그 일에 따라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제사하라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명령도 역시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고기를 번제로 드리라, 곡식을 소제로 드리라 이러한 명령들이 이미 되어 있기 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에 사용한 재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일부의 그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은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 하이라이트하고 이 부분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가 중요하냐, 곡식이 중요하냐 이런 쓸데없는 비성경적인 논란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어떤 짐승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다음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인은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통하여서 어떻게 제사하라 이런 명령은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서 예배하고 나서 분노하고 얼굴 안색이 변했다 이런 모습은 확실히 온전히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으심으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후회에 젖은 마음, 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했다,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자의 반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분노하느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7절 보시니까 네가 옳게 행했다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너를 사로잡기 위하여서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러나 6절, 7절을 통하여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을 행했으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드린 이 제사의 모습으로 인하여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이 그것이 성경적인 정확한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에 대하여서 지금 평가하시면서 그가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비록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어떤 위선적인 행위뿐인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심으로 회개하고 또 죄를 이길 것을 가인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고쳐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행동을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형제들 간의 불타는 질투로 인한 우발적 범죄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가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이 동생놈을 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인이 품고 있다가 동생을 향하여서 야 우리 저 들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러고 동생을 꼬셔서 사람들이 모를 만한 장소로 꼬셔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주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계획 범죄라는 거예요. 혹자들이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 간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 아주 죄질이 나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들로 나가자. 그리고 거기서 쳐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죄에 대하여서 사로잡히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번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자세와 태도를 고쳐먹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예배에는 실패했고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런 기회를 선사해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로 계획적인 의도적인 아주 죄질이 나쁜 살인을 동생에게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범죄와 이런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항적인 모습을 갖는 이런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갖는 성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런 계획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3장 9절에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으세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인 동생 아벨에 대하여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왜 불러서 물으십니까? 잘못된 이 일들에 대하여서 일깨워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여기에 반응했습니까?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도전이자 반항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지킨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요 지킨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우를 지키는 것은 당신 창조자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 일을 왜 나한테 묻습니까? 아주 이런 반항적인 말인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씀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왜 얼굴이 그렇게 구겨지고 왜 분노를 품느냐?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켰으면 됐어요.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이렇게 굉장한 아주 불순종뿐만 아니라 아주 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물으셨습니다. 동생 어떻게 했느냐?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극렬하게 반항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죄성을 지닌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분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극한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인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죄에 물들어가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도망쳐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길이 저주와 멸망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리로 자꾸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잘했느니 못했느니 고기가 중요하다, 곡식이 중요하다에 해당하는 그런 논쟁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 12절 보시면요. 이제 가인의 범죄에 대한 결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외인이 되어서 이제 여기저기 유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땅을 경작해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농사하던 가인에게 있어서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유랑하는 인생이 된다. 농사 짓는 족족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저주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죽는 것보다 더한 저주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끔찍한 저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려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 거절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범죄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갔던 그 모습에는 당연한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11절 12절에 보면 엄중한 범죄의 결과가 기록이 됩니다. 반드시 범죄에는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거기에 대하여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들을 치루어야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에 대한 결과를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13절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야 저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하다. 맞아도 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이 죄의 결과에 대한 기록만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죄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읍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 심합니다. 제가 이 죄벌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쭉 보시면 자기에 대한 징계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가혹한지 하나님께 또 구구절절히 또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회개도 없어요. 가인에게는 또 하나님에 대한 뭘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꺼번에 발견하게 됩니다. 쫓겨났더라도 또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더라도 이것이 내가 지은 죄값 하나님을 향하여 불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배반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대단히 반항적인 모습으로 나아간 나의 모습에 대한 대가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부모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사서 쫓겨났지만 아들들 낳고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자기 부모 아담과 이브의 스토리를 통하여서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의 범죄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려고 나는 이제 개죽음 당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만 바라보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모르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모습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그 피가 그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농사 지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본인이 살인을 저지른 그 죄의 피가 땅에 떨어졌으므로 그 땅에서 이제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농사가 안 될 것이다. 자기가 살인한 그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라는 작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우 너무 심합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살아가면 농사 짓는 건 말고 다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쫓으셔서 어디 가나 만나는 사람들한테 개죽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불충성한 사람인가, 얼마나 반항적인 인간인가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여기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반항적인 자녀에게 이렇게 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표식을 줘서 유리하는 삶 중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너의 생각은 틀렸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끝이 없고 크고 넓고 높고 깊고 위대하신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시각을 조금 더 넓게 가지셔서 성경을 보시면 본문의 이 구조는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요 11장 동안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 스토리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가 등장하고 그 결과로 뱀은 평생 흙을 먹는 형벌, 여자는 잉태의 고통, 남자는 노동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또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죠. 오늘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있죠. 또 6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홍수와 노아의 방주 스토리,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범죄를 먼저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를 선택하시고 구해주시고 그 이후 그들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다가셔서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이 각기 노아의 자손들로 묶여 있었고 그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끝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와는 동떨어져 그와는 반대되게 대조적으로 인간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내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실 때에 먼저 선 내미실 때에 그 앞으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시면서 성전 문 밖을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고 돌아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됨을 조명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나오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즐겨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주시는 기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항과 불순종이 아닌 순종과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